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이 신앙생활 본분이자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전혀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그 전에는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 함께한다라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추구해야 될 게 그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불법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권을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선수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어떤 경기에 나간다라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그 운동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가 땀 흘려서 뛰었을 때 그 유니폼, 그걸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어떤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큰 자랑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었죠. 아무리 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칭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 죄인이었고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의로운 의인이라 칭해주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져서 우리 상태가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 주신 게 아니고요. 비록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도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라 칭해질 뿐만 아니고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바로 자녀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했다 이 말은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더 쉽게 와닿죠.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해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죠. 하나님 과 같은 한 식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왕실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 집안이 어떤 나라의 왕가다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의 식구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나 큰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해주셨는데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서 조잘조잘조잘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자녀라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시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칭호를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했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긴 얻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신분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줬는데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못 살아요. 작은 나라의 왕의 아들, 딸들, 왕자와 공주죠. 그 왕자와 공주 정말 많은 특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자와 공주 주변에는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취업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직 걱정을 넘어서서 뭐 결혼 걱정, 집장만을 해야 되는 어떤 걱정, 또 병들었을 때 또 걱정,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거든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왕이라 우리를 칭해주셨는데 실제 지금은 우리의 영토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해야 될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제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원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이 제사드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요, 또 내 자신이 구원받았던 일을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내 스스로 교회에 남아서 내 신앙을 키웠는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권유를 따라서 내가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내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에게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을 초청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권유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큰 일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분반 아이들, 학생들을 축복해주는 그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해준다든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안에서 서로서로를 축복해준다면 그 축복, 정말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 그 일이 제사장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했기 때문에 우리만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진짜 참인지,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것, 이것 또한 제사장의 큰 일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큰 일 중에 하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직접 우리가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이 돼 가지고 우리 몸을 쳐서 이게 아니죠.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 중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의인으로 칭해 줬고 자녀라는 칭함도 주셨고 또 왕이라는 칭함도 주셨고 제사장이라는 칭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뭔가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갚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배워서 또 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각자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의롭다 쳐지기 전에 그때가 족하다는 거죠. 이런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룩함에 가까워져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도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병이 들면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사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몸을 하고 옷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이죠. 내가 겉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마음에 품는 것이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 성전이라 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겉도 그리고 우리 안도 늘 살펴봐서 거룩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진정한 시민권은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유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죠. 먼저는 우리의 외모부터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남들 클 때 뭐 했을까요? 저도 열심히 먹긴 먹었는데 우유도 남 마실 만큼 마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또 눈은 또 안 좋아가지고 이 두꺼운 안경 쓰고 있으면서요. 늘 남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키도 훨씬 하고 그야말로 얼짱 몸짱. 근데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좀만 참아라. 나도 곧변한다. 예. 자매님도 동감하시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입니다. 진정 이제 주님 만나게 되면 완벽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거리가 조금씩 무너지면 자기 삶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돈이 날아가 버리면, 사업이 망해버리면, 직장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오직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자식에게 삶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자식이 결혼하고 전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 그냥 삶 자체 재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고통을 좀 받고 있을 때나 우리의 참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의 계획,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물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진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취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보다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일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거든요. 지었다 했거든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시편 106편 12절 말씀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이제 그 답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이 말씀도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생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묻는 그 일을 내가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몫이죠.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 기뻐하시죠.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죠. 최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늘 이 생각을 놓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늘 부모 품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중에 큰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잖아요.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것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농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것, 그 교제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잘 머물러만 있으면 때가 되면 이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그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가 엄히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뭔가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이제 근실이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안타깝지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했을 때, 합당한 삶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물에 손해가 볼 수도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의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즉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호되게 꾸짖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고 돌이키는 것보다도 정말 징계받지 않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끝자락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큰 것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정확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회개하실 거죠. 계산하시는 거죠. 왜 계산하시냐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주시고자 하는 주님 곧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뭔가 받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되는 거죠. 그 영광과 상급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죠. 그걸 받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삽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 만나 배웠기를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될까요? 사이즈가 될까요? 제게 주실 것이 얼마일까? 얼마나 큰 면류관일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이제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날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봐도 또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은 때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께 받을 상급, 의의 면류관 이거 키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기쁨으로 와 닿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남은 때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만나 뵈올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